4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월은 외교의 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달 말에는 한미 3자 회담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숨가쁜 외교전인데요. 특징이라면 한국과 일본이 약 12년간 중단이 됐었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입니다. 안보와 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과거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 물컵에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서 방한하는 걸까요?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 중 하나가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복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의 답방 시점이 관심사였는데 일본 매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달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답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정표가 오는 7일로 훨씬 앞당겨진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예상보다 이른 답방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굳건하다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데 있어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답방이라는 과감한 결심에는 기시다 총리의 달라진 일본 내 위상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계속 올라 최근 50%를 넘겼고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조기 답방에 나서면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별도의 사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또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장장 16분 동안 소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TV로도 생중계됐는데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순방 뒤 지지율 하락이라는 징크스를 깨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양승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한국형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담기면서 한미 안보 동맹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뿐만이 아닌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분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인프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프렌드 쇼링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세계 최강국가의 동맹이 당연한 일은 아닌 만큼 고마운 게 있다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이번 미국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을 놓고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읽힙니다. 여당도 야당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입니다.
말이라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막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히
이 사무총장은 의미 없는 헐뜯기로 발목 잡기를 그치고 초당적으로 국익 외교에 협력해 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양승길입니다.
야당을 향한 협치의 손길도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을 앞뒀지만 지금까지 야당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회동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 비이재명계 원내대표단을 콕 집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광원 원내대표는 거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란 입장입니다. 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어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약 10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이정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면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야당 지도부와의 첫 공식 회동을 제안한 셈입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참 아쉽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이 대표와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먼저 만날 순 없단 겁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당대표를 패싱하는 등 협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날 순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회동이 끝난 뒤 이정무 수석은 임기 초창기에 원내대표, 당대표와 만남을 가지려 했으나 잘 안 됐다며 그 이후로 경직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정성욱입니다.
대통령실의 픽, 선택은 여당 지도부와 만남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 방문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내용은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출마하면 당선이라는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던 상황. MBC가 공개한 녹취에서 태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을 잘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고 말하는데요. 녹취대로면 대통령실이 정당의 고유 사무인 공천권 행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대통령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무수석은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공천 이야기는 아예도 이야기도 안 했고 내용의
전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태 의원은 이후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구상권 포기 결정을 대승적 결단으로 치켜세우는 등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웅 의원은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면 이진복 정무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 간 만찬이 진행됐는데 최고위원은 빠진 채 이뤄졌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한 의혹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작년 지방선거 전후로 서울시 의원과 강남구 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가족, 지인들 명의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나눠서 후원을 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수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태 최고위원이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총 1,850만 원. 문제는 이들이 전부 태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 갑 지역에서 당선됐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인 태 최고위원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만큼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 이전 후원금 장부에는 등장하지 않던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집중적으로 후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과 지인 명의로 후원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자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공천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취재진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서민선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의혹의 핵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인생 세용지마를 외치며 자신부터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모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면담과 전화통화 등을 거부했습니다.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면 전화통화라도 연결 좀 해줘보세요.
10여 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리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컴퓨터리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형태는
그러면서 공공수사부 대신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다며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 대신 송영길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생은 세홍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이정근 녹취록 수사는 별건 수사이며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른 캠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에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 혹은 출당이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을 통한 징계가 아닌 당원 자격 심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여당, 야당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이 생략된 법안이 통과되자 부작용이 일고 있는데요. 간호법에 반발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오늘부터 연가 투쟁에 들어갑니다. 이은지 기자입니다.
의료분열 조장하는 간호법 폐기해라!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어제 간호법 저지를 위한 파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최종 공포를 막고 원점에서부터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우선 오늘 하루 연차를 쓰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환자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늦은 오후에 연가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임을 재차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16일 국무회의까지 대통령실의 결단이 없거나 간호법 재논의가 없을 경우 17일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나가봐도 장을 보러 시장에 가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오름폭입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습니다. 지난해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4개월 만에 3%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김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수도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총지수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물가가 잡혔다 싶지만 변동성이 큰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체 소비자 물가를 웃도 는 4.6%입니다. 외식 물가는 7.6%, 가공식품은 7.9%, 보험 서비스료는 무려 17.6% 올랐습니다. 석유값이 35개월 만에 큰 폭으로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낮췄을 뿐 서민들이 입고 먹는 제품이나 이용하는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란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그 물가 때문에 장을 보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배달 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주말
정부는 석유 가격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하반기 물가가 안정적일 것이라 밝혔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폭과 시기, 국제 유가와 환율 등 우리 물가를 위협 하는 변수는 불확실성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기존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상청 연결해서 수요일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큰 일교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곳이 많아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 서울은 12도 안팎입니다. 낮 기온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의 낮 기온이 21도, 서울과 전주, 대구 25도, 춘천과 대전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가끔씩 구름이 끼는 가운데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는 전남 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도 비 소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어린이날인 5일과 글피인 토요일 오전까지도 내리겠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많은 양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단축 진료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